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아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교훈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경 시편 57편입니다. 57편 1절입니다. 57편 1절 841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는 창과 살이요 저희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려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지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이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어제 말씀 혹시 기억이 나세요? 네. 그 아들의 입 맞추라.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는 말씀은 그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과 실제로 입을 맞추는 것은, 입 맞추는 것은 실제적인 겁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주님과 입 맞춘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은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입 맞춘 사람은 주님 중심으로 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입 맞춘 사람은 틀림없이 입 맞춘다는 것은 사랑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틀림없이 성경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다는 말씀대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주님과 입맞춘 사람은 부모님과 입맞추는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입맞추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도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시편 57편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7편 1절 앞에 보면은 표제어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도망가고 도망가다 이제 아무도 모르는 굴을 발견하고 굴로 숨어들었어요. 다윗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입니다. 이때 굴에 숨어 있으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서 두 번이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 사울 왕이 군대들을 동원해서 다윗 잡으러 다니니까 사살이 뒤지니까 동굴에 숨어 있지만 안전치 못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동굴에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너무나도 곤란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에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내 영혼이 마치 사자 중에 있는 것과 같아.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는 창과 화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6절에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러니까 다윗을 잡으려고 그물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 속에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는 겁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상황 속에서 완전히 고뇌에 몰린 상황입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운 것이 주어질까? 다윗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바로 2절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런 아주 비참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동굴에 숨어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그 속에서 딱 깨우친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어떤 하나님을 깨달았냐 하면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걸 깨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확신 있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신다라고 했습니다.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다윗이 위태위태한 중에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위에서 하늘에서부터 보내사 다윗을 직접 건져주셨습니다. 이게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또 그 뒤에도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 보면은, 자, 정리해 보면은,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자,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뭐가 있는 겁니까? 계획이 있다는 걸 확실히 깨우친 겁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십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지금 땅에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데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아니라 위에서 보내사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계속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내사 다윗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이 당시에 다윗을 위해서 위에서 보내사 그 위기 상황에서도 건져주시고 이것저것 여러 개를 보내주시는 여기에서는 뭘 보내준다고 했는데 하냐면은 특별히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구원하실지라 건져주실지라 하면서 이렇게 특별히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보내시는데 뭘 보내시냐 하면은 아주 중요한 것을 보내시는데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 인자라는 것은 사랑을 말하는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내시고 그리고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진리를 보내신다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 그래서 저 인자와 진리는 어디 안에 있냐 하면은 인자와 진리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자와 진리를 축소하고 축소하면은 뭡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복음은 인자와 진리를 아주 압축 요약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에서부터 보내사 보내셨는데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 인자와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 핵심은 바로 복음인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잠언 16장 먼저 보세요. 16장 6절입니다. 16장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요약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로도 십자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그 요약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으로 이제 우리 죄가 속해지고 여호와를 속죄함 받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자, 다윗은 이런 엄청난 곤란 속에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뭔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시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57편 시편 57편 자, 다윗은 고난 가운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자, 다윗은 뭘 알았냐면은 첫째,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압니다. 여기에 4절에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살아난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이라. 참 인간이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인간은 때로는 사자 같고 불살아난 자 같아. 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정말 내가 어려운 공공 중에 딱 처하면은 내 친구가 막 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정말 어려워지면은 없어지는 사람도 많거든요. 내가 정말 병들고 이제 그렇게 병이 지속이 되고 하면은 옆에 끝까지 있는 분은 부모잖아요, 부모. 친구들은 그냥 뭐 인사 한두 번 와고 없어 안 옵니다. 다윗은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와, 인간이 정말 무서운 존재구나. 그래서 여기에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은 누군지 아시죠? 이스라엘의 왕인 동시에 장인 어른입니다. 장인 어른.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성경에 그 아가서 2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했습니다. 그 불신자들이 가시나무라면은 성도들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했습니다. 그 구원 안 받은 사람, 여기 가시나무는 찌르는 것이 있습니다. 백합화는 향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들은 찔림을 당해도 찌를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에서 내가 너희를 보냄을 이리 가운데 양떼가 양 같다고 했습니다. 이 불신자들이 이리라면은 성도들은 양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 정말 믿을 만한 게 못 되는구나. 이걸 다윗은 실감을 한 거예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질 가치가 어디 있느냐. 주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인간 기대지 마라 그 말입니다. 다윗은 아, 인간이 정말 연약할 뿐 아니라 악할 때는 정말 악할 수 있구나 하는 걸 확실히 깨우친 거예요. 또 한 가지 뭘 알았냐면은 이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더 많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시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는 만큼 그 속에서 또 주님이 건져주는 걸 경험하니까 야,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더 확실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을 확실히 깨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신앙의 경험 가운데 그 간절한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오로지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배후 역사하는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로지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아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소원이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잠깐 보시면은 그 종교개혁에 루터 칼빈이 종교개혁 할 때 1500년대 종교개혁의 모토입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이게 이제 라틴 말입니다. 오직 성경,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리고 솔라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코람 데오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은혜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는 말씀대로 다윗도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뭔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전 세계에 하나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이 시련을 잘 통과했고 나중에 뭐가 됐습니까? 나중에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는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자를 더욱더 알게 되는 겁니다. 10절에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이른 아이다. 3절에 주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고 말씀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저 주의 인자는 사랑은 너무너무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이른 아이다.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점점 알아가서 이 지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꽉 차 있고 하나님 진리가 꽉 차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배후에 딱 계시니까 사랑이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고 진리의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는 걸 다윗은 아주 확실히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을 한번 같이 이제 구체적으로 좀 배워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작업을 하시는데 여기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럴 때 다윗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구원받은 성도들도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위에서 구약시대만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신약시대 때도 하나님은 계속 보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보내주시고 인자와 진리를 지금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좀 오늘 좀 배워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계획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아들답게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귀하게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날이 가면 갈수록 누굴 닮아갑니까? 마귀를 자꾸 닮아가요. 점점 더 세상적이 되고 점점 삐뚤어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쪽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데 어디서 나를 만들어 가시느냐? 그게 이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세상 일터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 인생을 만들어 가실 때 먼저 그 가정에서 다윗을 만들어 가셨고 또 양치는 것을 통해서도 다윗을 만들어 가셨고 다윗은 양치기입니다. 양치는 걸 통해서 다윗을 훈련시키시잖아요. 그리고 1년에 3차 예루살렘에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1년에 3차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걸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그걸 기뻐했어요. 그래서 또 다윗은 사울과 연결되어서도 계속적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란 인생을 만드신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주님께서 계획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자, 나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이걸 잠깐 봅시다. 여기 시편 139편 13절 14절에서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유막적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오장육부를 지으시고 어머니 태에서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것이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비교 한번 잠깐 봅시다. 정자 난자 결합해서 아기 태어나는 거 한번 잠깐 봅시다.
Chromosomes combine, 23 from each parent. 46 chromosomes containing the unique DNA code for who you'll be. The blueprint for a brand new human being inside a single cell. That cell divided in two, then four, and kept on going. Till just 3 weeks later, my fledgling heart beat its very first beat.
Heartbeat is controlled by a small patch of nerve cells called your sinoatrial node, which raise or lower your heart rate as required. And they'll keep doing that job day in and day out without you ever having to think about it for the rest of your life. 11 inches from head to foot. But inside that head, my cochlea, the shell-like part of my inner ear, was already functioning. Sound funnels in, vibrating thousands of tiny hairs, each transmitting specific frequencies to the brain, letting you respond to music or your parents' voices, even if they are a bit muffled. The single biggest development in the womb, though, is your brain. The command center that controls you is in overdrive, producing up to 50,000 brand new neurons every second. By full term, you'll have 100 billion of them ready to receive and transmit information. But this explosive cerebral growth is also a problem. After 9 months in the womb, your head has already grown to a quarter of adult size. Any bigger, and you'd never make it out of your mother. It was now or never.
선생님.
Now I may have been out of the womb, but I wasn't out of the woods. At birth, your walnut-sized heart has already tallied around 54 million beats. But for you to survive, somewhere around beat 54 million and one, it has to really up its game. In the womb, you got all the oxygen you needed direct from your mom. A hole in your heart bypassed your dormant lungs. Now that you're out, your first gasps of air need to close that hole, and fast.
There we go, there we go.
Rerouting your blood. And jump-starting your lungs.
Let's get this guy covered up and cleaned up here.
So that now blood enters the right side of your heart, gets pumped to your lungs where it takes on oxygen, then flows back to the left side where another pump sends it round your body. Once that's up and running, you're on your own.
Would you like to hold him?
Yeah.
Oh, there you go.
Yeah. 이렇게 안 태어난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그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 태 속에서 나를 만들어서 나라는 인생이 시작될 때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날 때 제일 먼저 내게 두신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만들어 가셨는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게 가정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가정에서 부모가 귀가 아프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육시킬 때 가장 핵심으로 드는 것이 이게 귀예요. 귀. 자, 말해요. 내가 태어날 때 내가 어떤 환경 속에 태어났던 간에 환경은 부차적인 것이고 내 육체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영혼이 들어있는데 이 영혼의 가치는 지구보다 훨씬 큰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보다 큰 것이 영혼이니까 환경은 부차적인 거예요. 내가 부한 가정에 태어났던 가정한 가정에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던 그 다음에 내가 이복 형제 속에 있던 환경은 다 부차적인 겁니다. 요셉은 이복 형제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10명 형제들이 다 이복 형제들인 거예요. 굉장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은 지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환경을 탓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 있든 간에 그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어떤 환경이든 간에 이 환경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고 보니까 부한 가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고 보니까 너무 가난한 가정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태어나고 보니까 막 너무 멋지게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고 보니까 좀 못생기게 태어나서. 누구 계획입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쁘면 좋을 것이요. 안 좋은 경우도 많아요. 못생겨도 좋은 일이 많습니다. 아니, 못생기면 유혹받을 일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어차피 내 짝은 있어. 그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태도라는 것은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핵심으로 잡고 있는 것이 이게 귀예요. 귀. 그러니까 귀로 잘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보시면은 이제 인생 망하는 길은 딱 이렇게 잠언 4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이라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런데 여기 봐요. 귀가 뭡니까? 귀에 벽이 있대. 벽이 들어요. 벽이 들어요. 귀로 안 들어요. 이제 귀로 안 들으면은 인생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왜 잘못되냐 하면은 부모가 그렇게 귀가 아프게 얘기했는데 귀를 틀어막았거든요. 틀어막고 부모 말은 안 듣고 친구 말을 듣고 세상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봐요.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25장에 에서와 야곱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이삭. 얼마나 경건한 아버지입니까? 그런데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말하는데 에서는 익숙한 들사람, 들사람으로 사냥꾼입니다. 야곱은 종용한 사람입니다. 종용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서는 들사람으로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들아 모여라 하면 모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하면요, 에서는 익숙한 들사람이니까 아버지가 얘기하면 아버지 말씀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눈앞에 토끼들이 막 뛰어다니고 노루가 뛰어다니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 가서 뭘 잡을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해도 아버지 이야기는 귀 넘어 들리고 딴 욕심이 있으니까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바깥 세상이 점점 더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을 귀담아 안 들어요.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면은 귀로 잘 듣고 그리고 이제 대식이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쪽이 점점 커지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자 명분이 있는데 에서도 처음에는 이것을 크게 생각했는데 이 날이 가면 갈수록 장자 명분 이게 도대체 뭐 무슨 가치가 있느냐. 나중에 장자 명분은 팥죽 한 그릇 먹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팔아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될 뻔했는데 에서 하나님이 될 뻔했는데 야곱 하나님이 돼버리잖아요. 이런 문제가 왜 생겼냐 하면은 아버지 말씀할 때 이 귀로 잘 들어야 되는데 귀로 안 들은 거예요. 뭐요? 또 야곱에게 열두 아들이 있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자식들의 얘기를 하는데 열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 말씀 제일 잘 듣습니까? 요셉. 요셉은 17년 동안 아버지하고 같이 살면서 아버지 말씀을 항상 귀담아 잘 들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데 가정 속에서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어떤 부모 아래에서 태어났던 간에 또 내게 주변에 내 형제들이 있을 때 필요해서 하나님이 다 주셨고 내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 환경 속에 있던 간에 마음 태도를 바르게 하고 감사함으로 딱 받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시편 71편입니다. 71편 5절. 5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7절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은 주변의 무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시대 어머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면요 주변의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부모님 시키는 대로 하냐고, 밑대로 멋대로 행하고 부모에게 대항하지 않고 대들지 않고 살아가면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그 속에서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헤브론에 있을 때 아버지가 시킵니다. 여기 형제들이 양치고 있는데 글로 가라고 가서 심부름 시켰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에 출발해가지고 형들이 있는 곳에 가니까 형들이 딴 곳에 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도단까지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가 한 130km 정도 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 하려고 한 130km 정도 가는 거 봐봐요. 다윗도 골리앗을 죽일 때 아버지의 심부름하러 전쟁터로 갔다가 골리앗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요셉도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고 다윗도 순종을 잘했다는 걸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환경적인 요인은 부차적인 겁니다. 그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섬기고 높이는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는 곳이 첫째 가정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어디에서 만들어 가냐 하면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셨는데 첫 번째가 가정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두 번째 이제 교회에서 나를 만들어 가셨는데요. 교회는 위로부터 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시편 57편 보시겠습니다. 여기 시편에 87편 봐봐요. 87편 5절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독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시온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이 시온에서 이스라엘 시온에 시작된 구원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면서 이제 이 복음을 확실하게 깨우칠 때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시온 거기에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독하실 때에는 그 소를 세시며 이 사람이서 거기에서 났다 하시리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전해지고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는 과정에서 복음이 한국에도 들어왔고 한국에서도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무리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시작된 복음이 전해져서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하늘에 등록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 이름은 하늘에 등록되는 겁니다. 될 때 그 손을 대시며 몇 명이 구원받은 주님들 다 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난 사람, 거듭난 사람들, 이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무리를 뭐라고 하는 겁니까? 교회라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친밀한 사귐이 교제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인생을 만들어 가는데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잠깐 봅시다. 여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출애굽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진칠 때 모습입니다. 중앙에 성막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면에 진을 쳤는데 하늘에서 보면 무슨 모습입니까? 십자가 모습이잖아요. 성막이 중앙에 있고 사방으로 진 쳤는데 하늘에서 보면 이게 십자가 모양입니다.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부터 통과해서 출애굽을 한 이것을 성게 광야 교회를 했는데, 신약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 교회도 여기 말씀하기를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구원받은 무리는 몸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한 먹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와 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로서 딱 잘 붙어 있으면 공급받아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 교회는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물이고 여기에 주님이 머리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가 모여있는 이곳에서 주님께서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받은 줄 확실하게 안다. 구원받은 증거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받은 줄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인데 주님은 교회고 교회의 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친밀한 사귐이 교제고 교제 가운데 주님이 두루 역사하시니까 여기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도 기적이고 또 이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데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 하면은 형제자매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니까 이제 이 바로 이 시절에는 신앙의 친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경 찾겠습니다. 전도서 4장입니다. 전도서 4장 4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봐요. 여기 내가 이제 내가 태어나서 이제 구원을 딱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교회와 교제 가운데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이 자식이 부모에게 뛰쳐나가 버리면요 주님 계획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개인주의를 깨야 됩니다. 개인주의를. 이 개인주의를 깨야 되고 반드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반드시 신앙의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데 연결되지 않고 단독 행동을 하고 떨어져 있고 연결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를 공동체 통해서 내려주시는데 그걸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쳐가느니라.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이는 거 싫다 그 말입니다. 온갖 참지혜를 배쳐가느니라.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계속 부어주고 계신데 그래서 이 공급을 받아서 신앙이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주님 앞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홀로 있으면은 넘어지면 누가 붙잡아 주겠어요? 여기 말씀했습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자, 여기 오늘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모임에 안 나오면은 달려와서 나를 붙들어 줄 친구가 정말 있을까? 내가 정말 홀로 있는 것일까? 구원받고 몇 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홀로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에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넘어지고 붙들이를 켤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리고 혼자는 신앙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홀로 있는 사람은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신앙에 친구가 있어야 돼요. 다니엘도 새 친구가 있었잖아요. 신앙의 친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 27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친구를 찾아야 되냐면은 여기에 신앙을 발전하게 하는 친구가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철이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만났다 하면은
더 신앙적이 되고 주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친구가 필요한데, 만났다 하면 신앙이 망가지는 그런 친구는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한 친구들을 찾아야 되고 그런 신실한 친구들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친구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을 가까이 되는데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는지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잠언 18장 24절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친구 많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주님을 자기의 친구로 삼고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신실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있어야 됩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하고 있는 사람은 같이 성경 배우고 같이 신앙 안에 교제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이 부쩍부쩍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좋은 친구들과 사귀는 속에서 또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뒤에 아가서 8장입니다. 8장 13절 13절 너 동산에 거하는 자야 동부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너 동산에 거하는 자야, 동산은 교회 그림자입니다.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거하는 자야 동부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무슨 소리입니까? 그 간증이 있는 소리입니다. 간증, 진실한 간증이 나오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간증이 나오는 이제 그런 친구들을 가까이 되는 겁니다. 말만 했다면 세상 얘기만 하고 성경과 관계가 없고 세상적인 얘기하고 그런 친구 말고 주님 말씀 가운데서 교제하고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 너 동산에 거하는 자야 동부들이 너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주님도 같이 듣고 계시고 주님도 기뻐하는 그런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사귀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63절입니다. 6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나는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동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 배우고 같이 교제하고 운명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친구들을 잘 사귀고 그 속에서 같이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인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누구의 친구가 되어야 되냐 하면은 봐요. 누가 내 친구입니까? 주님이 내 친구고, 그리고 부모님을 정말 친구처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부모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신실한 형제 자매들이 정말 내 친구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를 가까이 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봐요. 이제 봅시다, 여기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자,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을 받았으면 이 상태입니다. 여기, 이거 먼저 잠깐 봅시다. 여기, 이거 봐봐요.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지금 이 상태예요, 이 상태. 나 서로가 죽었다가 살았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여있고, 배는 동렵에 있는 상태입니다. 생명을 얻었는데, 주님이 이걸 혼자 풀어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43절.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긴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이제 얼굴은 수건에 쌓여있고 몸은 배로 동념해 있으니까 주님이 직접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에게 생명은 주님이 주셨는데 풀리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 무리 속에서 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봐요. 구원받고 공동체 안에 자꾸 생활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구원받은 무리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공동체 안에 넣어놓고 공동체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 통해서 각 마디 통해서 도와주셔서 수건을 걷어주시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눈이 먼 곳을 볼 수 있게 주님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멀리 보는 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족이 묶였다가 풀려지니까 손이 자유로워지고 발이 자유로워지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붙잡아주는 손이 되고 봉사하는 손이 되고 영혼을 건지기 위해 달려가는 발이 되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제 가운데서 그리고 교제 가운데 안 있는 사람은 눈이 어두워요. 계속 보일 것이 안 보인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족이 자유로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영혼을 붙잡아줄 힘도 없지요. 전도할 힘도 없지요. 그리고 그러니까 묶여 있으니까 세상에 딸려가고 그래서 교회와 교제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어디서 만들어 가느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나를 만들어 갑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남으로써 신앙을 망했습니다. 테마도 바울사도 동역자인데 바울사도 떠나버리잖아요. 테마는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대살로를 갔다. 그래서 이 무리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뭘 알아가냐 하면은 자, 무리 가운데 거하면은 두 가지를 알아갑니다. 여기 보시죠.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보시면은 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이렇게 거하면은 자, 다시 보십니다. 공동체 안에 이렇게 거하면은 주님이 머리로 계셔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본질이 사랑입니다. 사랑이시고 진리시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딱 거하면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점점 더 알게 만들어 가셔요. 성경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3장 17절 3장 17절 313페이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여기에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무로 표현하는 겁니다. 나무처럼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이제 뿌리가 박히고 뿌리가 쫙 박히는 것은 한 곳에다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입니다.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땀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뭘 깨달아가냐 하면은 사랑을 깨달아가고 사랑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뿌리를 딱 깊게 내리고 고정시키고 있으면은 주님께서 자양분으로 뭘 주시냐 하면 사랑을 찾고 주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와 함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점점 더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뿌리를 박으며 나무로 표현했죠.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뿌리를 잘 박아야 세워집니다. 세움을 입어 뭘 받아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뿌리 박으면 뭘 얻냐 하면은 교훈을 받아.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 분별력이 확실히 커지고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깨달아가니까 신앙이 부쩍부쩍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뭘 알아가냐 하면은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인자하심이 주님 사랑의 눈에 훤히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이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무리 가운데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깨달을수록 그 사람은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 붙잡고 진리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진리를 보내시는데 공동체 안에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진리를 먹으면서 점점 자라가고 영혼의 눈이 점점 밝아지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가정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교회라는 공동체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그 다음 어디서 나를 만들어 가시냐 하면은 지금 학생이니까 학교에서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왜 학교가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심 받은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세상에서 할 일이 있어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준비 과정이 바로 가정과 교회와 학교 여기가 내 훈련장이 되는 겁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와서 3년 동안 재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재교육을 받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것과 신앙을 잃지 않았잖아요. 3년 동안 열심히 배웠습니다. 모세도 이집트 파라오 공주의 아들로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최선 다해서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죠. 사실 이 나이에는 부모님이 얘야 제발 공부 좀 그만해라 할 정도로 공부를 원래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성경 잠언 찾겠습니다. 잠언 22장 22장 29절 22장 29절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너가 자기 주어진 일에 근실한 성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무슨 일이 주어지든 거기에서 최선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한 실업가가 인생에서 크게 성공했는데 그 성공하게 된 배경을 얘기해 주는데 자신의 집이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려웠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가장 큰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부자 그 어머니가 얘야 우리 마당에 잔디 좀 깎아주겠니 하더랍니다. 그래서 돈이 궁했으니까 용돈이 궁했으니까 얘하고 잔디 깎아주니까 그 어머니가 보더니만 오늘은 1달러짜리를 했네 하고 1달러 주더랍니다. 또 세월이 지나서 또 한 번 깎아주겠니? 이번에는 좀 더 정성을 기울여 깎았습니다. 보더니만 오늘은 2달러짜리 일을 했네 하고 2달러 주더라는 거예요. 또 시간이 또 지나서 또 한 번 깎아주겠니? 또 한 번 깎아드렸는데 이번에는 정성을 다해서 깎고 그리고 이제 옮겨심기도 하고 최선 다해서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보시면서 흐뭇해하면서 오늘이야 드디어 5달러짜리를 했냐고 5달러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앞으로 생활 살아가면서 1달러, 2달러짜리를 하지 말고 5달러짜리를 해라 그렇게 충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큰 교훈 받아서 자기 주어진 일을 어떤 경우든 간에 항상 최선 다해 살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성공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공부를 하더라도 자기가 최선 다해 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할 일인 거예요. 다윗이 양치는 생활을 할 때 양을 대충 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되기 전에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은 자기 주어진 일을 최선 다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생 학교 공부를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필요하니까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부모님이 말릴 만큼 그렇게 아주 그 애착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고난입니다. 이 학생 시절에 뭐로 고생하겠습니까? 공부하는 것으로 고생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공부하는 것으로 그 훈련 받는 겁니다. 왜 죄가 많아지냐 하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공부를 충실하지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할 일을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생활 속에서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4장 1절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졌음이니. 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 삼으라. 고난받기를 각오해라 그 말입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우리는 이 시절에 무슨 고난받는 게 뭐가 있어요? 고난받는 것이 뭐 고생과 수고를 어디서 할 거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데 부지런한 것을 통해서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로 섬겨라. 그래서 부모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 그게 주님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배우고 같이 교제와 공동체 안에 뒹굴고 그것이 주님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속에서 학교 수업을 받으면서 이걸 최선 다해서 하는, 이것도 고생입니다. 고생. 공부도 해보시면 힘들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이것에다가 시간을 투자하면은 죄에서 멀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성적이 뭐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건 부차적인 것이고, 최선 다해서 한다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죠. 제발 좀 공부 좀 열심히 해요. 공부를 너무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텅 비면 안 됩니다. 제발 공부 좀 해요. 자, 그러면 이제 학교 생활 속에서 이제 이게 교회에서도 성도들과 사귀고 학교에서도 사귀는데, 이게 사귐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사귐에서 이게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사귐 말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해야 되니까 공식적으로 친구들하고 대화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걸 넘어서 고린도후서 6장에는 빚고 어디 몇지 사귀며, 그건 친밀한 사귐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너무 친밀한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같이 하지 마라. 빚고 어디 몇지 사귀며,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귀어야 되는 건 맞지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더 친하면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망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에 장애가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이거 보시죠. 성장의 장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성장에 장애가 생기잖아요. 내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불순종해서 잘못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교회와 교제를 멀리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걸 내가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성 문제, 이성 친구, 그 다음에 친구 문제입니다. 이성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낙타의 특징 중에 보시면요, 낙차가 안 좋은 점이 여러 개는, 첫 번째는 침을 잘 뱉어요. 두 번째는 아무에게나 입 잘 갖다 댑니다. 또 오줌 냄새가 지도고 한데, 낙타는 아무에게나 입을 잘 갖다 대요. 이렇게 입을 쫙쫙 갖다 대요. 이러면 안 돼요. 아무에게 입 갖다 대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이성 문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Follow your heart but take your brain with you라고 했지 않습니까? With you.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이 갈 때 뇌는 떼어놓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뇌.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삼손 같은 경우 여기 이제 소래 골짜기인데 팀나로 내려갔습니다. 팀나로 내려가면서부터 삼손이 격길로 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여자를 만나가지고 나중에 들릴라 품까지 안기고 그렇게 해서 사자와 싸워 이겼던 삼손이 결국은 들릴라 품에 안겨서 머리털이 잘려버리고 눈이 결국은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갔는데 머리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되면 결과가 뻔한데 결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은 유혹받을 때 노 했잖아요. 노.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게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 사귀는 데 있어서도 보세요. 자, 여기에 이성, 여기에 이 시대에 정말 주님께 딱 피해야 됩니다. 주님께. 주님 뒤에 딱 피해서 마귀가 이성으로 유혹하잖아요. 이거 메롱 하는 거 봐요. 메롱. 주님 뒤에서. 주님 뒤에 딱 피해요. 주님 뒤에. 이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친구들을 삼가야 되는데 삼가할 친구들을 이 시절에 참 친구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내일 두골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명시를 들어 비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말하노라. 악한 동무들을 삼가야 됩니다. 악한 동무. 자, 여기 아시될 것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시고 위에서부터 하나님은 계속 좋은 것을 계속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것을 계속 보내주시는데 마귀는 아래에서부터 나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계속 마귀도 어떻게 합니까? 마귀도 보내요. 보내는데 누굴 보내냐 하면 날 망치기 위해서 특별히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친구를. 그래서 이성을 보내고 이성 친구를 보내고 자꾸 안 좋은 사람을 주변에 보내서 붙여가지고 그래서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봅시다. Be careful of people. 사람을 조심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와 손잡으면 안 됩니다. 손잡는데 확 물리는 거예요. 친구들 때문에 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은 이 거짓된 가짜 친구들이라고. 친한 것처럼 보이는데 날 탁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자, 모든 사람이 너와 정말 함께하는 친구라고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너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요? 뒤에는 친한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는 칼로 가지잖아요. 칼로 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거짓된 친구를 가지기보다는 아예 적을 가지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적을. 아무것도 믿지 말아라. 이건 안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위험하다 그 말입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슬쩍 도와주는 것처럼 보여도 줄은 가지는데 이건 안 보여주고 도와주는 척 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술, 담배하는 친구들은 진짜 멀리해야 됩니다. 왜? 술, 담배하는 친구들은 꼭 거의 뭐와 연결됩니까? 꼭 이성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술, 담배하면 꼭 이성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 봐요. 누가 그림을 잘 그렸더라고. 담배 피우는 건 자기 형의 총 쏘는 거다. 맞죠? 자기 몸을 망치는 거예요. 그잖아요. 자,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몰려야 됩니다. 진짜예요. 이거 뭐, 술, 담배 하면 이게 딱 얼매인다고. 포로가 돼 있는 거예요, 포로가. 이거 잡으러 가다가 떨어지잖아요. 술, 담배, 이거 진짜 폐 다 망가지게 만들고. 그리고 여기 성경 말씀하기를 사귀지 말아야 할 친구들을, 예를 들면 여기 레위기 11장에 땅에 기는 바 기는 것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쪽제비와 쥐와 도마뱀 종류와 합개와 개코입니다. 육지 악어와 수군과 사막 도마뱀과 칠면적석이네. 칠면적석은 일곱 얼굴을 한 도마뱀, 카멜레온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사람에 속하는데 이 쪽제비 같은 사람, 아주 간사하고 강교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쥐 같은 사람, 쥐는 병균 옮기는 주범입니다. 도덕적인 죄, 신앙적인 죄에 옮기는 사람들, 도마뱀 종류는 아주 매끈매끈하잖아요. 아주 사람 중에 반질반질한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잘 안 들어요. 뺀질뺀질하면서 부모 말씀, 선생님 말씀을 아주 쉽게 쉽게 피해가면서 반질반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계는 어디든 잘 달라붙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 있잖아요. 팔방미인 같은 사람들. 선과학이 분명한 상이기 때문에 팔방미인 되면 안 됩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칠면석적 일곱 얼굴한 도마뱀. 상황에 따라 모양 바꾸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쪽재배 같은 친구들, 교활한 친구들, 쥐 같은 친구들,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짓게 하는 친구들, 도마뱀 종류, 합계, 개코 어디든 잘 달라붙는 사람들, 칠면석적, 그게 부정하다 했지 않습니까? 쥐 종류. 귀여워요? 병균 옮깁니다. 이게 합계입니다. 어디든 잘 달라붙는 사람들,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카멜로 되는 거. 쪽제비. 제일 앞에 쪽제비잖아요. 이 교활하고 아주 간사하고 황교안 가르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서 이제 구별돼 살기로 결심을 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께서 뭘 주시냐 하면 꿈을 주시, 꿈을. 여기. 여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예스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반드시 꿈을 주시고 비전 같은 걸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들의 고기를 잡아라.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새로운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주님께서 사랑 낳는 어부가 된다는 꿈을 주시고 비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니까 요셉에게는 뭡니까? 꿈을 주셔서 너가 치리자가 된다는 꿈을 주시고 비전 주시는 거예요. 이 젊은 시절에 왜 꿈과 비전이 안 주어지냐 하면은 순종의 길을 안 걷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셔요. 그래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도 계속 내려주시고 그에게 확신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는 그런 마음 같은 걸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배후에서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곁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성경 여기 한번 찾아봅시다. 나훔서 2장 나훔서 2장 보세요. 나훔서 2장 4절 2장 4절입니다. 나훔서 2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마술의 주인 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이 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여기 잘 보시면은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 아시리아, 이 당시에 아시리아 대제국이 가장 화려한 문명을 구가했는데 이 아시리아의 그 잘못된 문화가 사람들을 다 유혹해서 주변 나라들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아리따운 기생이라고, 이렇게 기생이라고. 지금 마귀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것이 악한 문화입니다. 자, 이 아담 하와를
마귀가 무너뜨리잖아요. 지금도 마귀가 덫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팍!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알이 떼온 기생, 지금 구원 안 받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또 구원 받은 사람 신앙생활을 망치게 하려고 마귀가 이 안 좋은 문화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계속 유혹해서 아래로 잡아당기려고 합니다. 여기 봐요. 어릴 때부터 이제 이게 스마트폰 먹고 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게 좀 큰일입니다. 여기 태속에서부터 그냥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아기가 전복하면서도 여기 귀에 꽂고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간이 만든 문화에 딱 얽매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마귀가 죄를 계속 쏘아서 우리 신앙이 발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배울 텐데요,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이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게 하시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 마귀가 차려놓은 이 밥상에 자꾸 참여하면은 눈은 흐려지고 등은 굳게 하옵소서. 그래서 올무와 덫에 덜컥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대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또 주님도 밥상 잔치상을 베푸셨는데 주님이 준비하신 상에 자꾸 참여해야 되는데 마귀 밥상에 자꾸 참석하면은 인생 격교로 갑니다. 그래서 봐요. 이제 당신은 당신 마음에 먹는 것에 따라서 당신 인생이 만들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거 봐요. 막 드라마 그 안 좋은 것들 막 계속 먹고 좋은 거 먹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 밥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즘 뭐야 막 유튜브 막 페이스북부터 해가지고 막 이 온갖 것으로 주사돼 가지고 먹는데 막 유튜브 알약 막 안 좋은 것만 계속 먹고 있고 성경 가까이 안 하니까 점점 세상적으로 됩니다. 이거 봐요. 눈에 보이는 것에 꽉 붙잡혀 가지고 딸려가는 거예요. 이 세상 잘못된 문화로 그냥 꽉 채워져 있습니다. 머릿속에다가 막 안 좋은 거 막 들여붓는 거예요. 왜? 나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이 죄가 줄입니다. 줄. 죄의 죄의 줄에 딱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줄이 점점 굵어져서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과 같이 죄악을 끊은 자는 화 있을진저. 처음에는 줄이 가늘었습니다. 끈이었는데 이제 죄가 점점 무거워지고 하니까 끌고 가기 어려우니까 술의 줄로 줄이 점점 굵어져서 꼼짝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요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게 만들고 전 눈과 이 모든 것 자체가 다 그냥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누가 이 그림을 잘 그려놨잖아요. 이런 거 사용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이걸 잘 통제하고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조종당한다고 조종을. 이제 스마트폰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안 좋은 것을 계속 주입받아서 사람은 이제 듣는 대로 행하게 돼. 듣는 대로. 자꾸 몸은 머리는 굽혀지고 저 전부 다 가족 전체가 다 이런 식으로 대화도 없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붙잡혀가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차려놓은 밥상 여기에 자꾸 참여하면은 격길로 계속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게 누가 그림을 참 잘 그려놨어요. 여기 보시면요. 이거 봐요. 이거 이제 성경을 가지고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돼.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동계소리는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심폐소생술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끄집어내라고. 그리고 이렇게 이번에 이제 성경과 세상 문화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뭘 차지하려고? 뇌를 차지하려고, 뇌를. 이렇게 머리가 생각이 이쪽으로 붙잡혀야만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그죠? 그래서 성경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은 성경을 우산 삼아 쓰고 가지 아니하면은 격길로 가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성경을 꽉 붙잡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이 스마트폰 할 때도 이게 조심스럽게 잘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상어 보이지, 상어 꽉 잡아먹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붙잡히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땅 속에 온갖 것을 끄집어내서 땅의 것을 추구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마귀가 아래 것을 계속 보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그리스도를 찾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갈망해야 됩니다. 갈망. 그리스도의 것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것이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하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이겨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갈망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내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추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은 물이 없이는 빨리 죽는 대표적인 짐승입니다. 그 사슴이 물을 찾기에 아주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여기에 사슴의 특징은 모습도 아름답고 빨리 달리는 발을 가지고 있고 쉬지 않고 경계를 잘합니다. 사슴은요 아주 경계 같은 걸 잘해요. 예민합니다. 그런데 이 사슴의 정말 특징 중에 중요한 것이 물이 중심으로 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물을 가까이 해요. 물. 물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망하는 것처럼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틀림없이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인자와 진리를 계속 보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에서 말했습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이르고 궁창이 미치나이다. 그래서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야, 주님은 사랑이시구나, 주님 말씀은 진리시구나 하는 걸 점점 더 알게 돼서 온 세계가 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자와 진리를 자꾸 경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이 전도하는 발로 가게 되는 겁니다. 발로. 자, 이거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봅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발의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발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너의 죄를 위해 죽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 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발에 못이 박혔습니까? 주님 발에 못 박힌 이유가 뭐예요? 우리 발이 좋은 발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막 입으로 막 말로 막 함부로 했잖아요. 이런 입 말고 어떤 사람도 이런 입도 있어요. 입 꼭 꾸미고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말고 여기 봐요. 기록되었을 때 자, 이제 어느 입이 더 좋아요? 이게 이런 입이 좋아요.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성경 구절 몇 장 며칠 하고 성경이 쫙 나오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좀 성경 얘기 좀 해요. 성경 얘기를. 그래서 나는 우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간에 우리는 주님 편에 서서 주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데 나를 위하여 모든 걸,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학교 교육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특별히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집안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사람 통해서 또 세상 문화 통해서 공격을 하니까 여기서 잘 통제해 가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겁니다. 지금은 고등학생이지만은 조금만 시간 지나가면요 금방 사회생활 해야 되고 그리고 다 이게 다 주의 귀한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가짐과 결심 가지고 그 주님 안에 다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이는 모든 분들을 일일이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마음에 위로와 용기와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가정생활을 해야 될지 교회생활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학교생활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행해야 될지를 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나머지 모든 시간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